오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잘 쓰십니다. 평균 하루에 7번 내지 8번 정도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대통령의 팔로워가 4,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주니 글을 써도 신이 나는 것입니다. 많이 올려도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4,700만 명이 좋아요 하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숫자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는 큰 힘인 것입니다. 우리 털사 지역의 퍼블릭 스쿨의 선생님들도 4월 1일까지 오클라호마 주의회에서 선생님들의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4월 2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행정과 학업을 책임지고 있는 슈퍼인텐던트도 우리 부모님들 개개인에게 다 전화를 해서 이 일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의 교육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해해 달라고 간곡히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은 숫자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are doing right things.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점점 많은 선생님들, 점점 많은 학부모들, 점점 많은 학생들이 이 일에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숫자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숫자에 참 약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숫자가 안 따라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이 숫자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한 나라만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나라만한 지역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느냐? 많아야 50명입니다. 나라만한 땅에 많아야 100명이, 많아야 정말 100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믿는 자가 단 세상에서 8명밖에 없었습니다. 8대 나머지 세상이었습니다. 전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여덟 가족만 열심으로 방주를 만드는데 전부 반대편에서 놀리고 비방하고 이 청천하늘의 산꼭대기에서 웬 방주냐고 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가소롭게 여기고 무시하고 전부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덟 명의 믿음의 식구를 철저히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 승리를 주신 바로 이 여덟 명이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 같은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참으로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세상은 이 청천 하늘에 무슨 방주냐고 하는 것처럼 놀리고 야유를 보내고 가사롭게 여기고 무슨 저런 신을 믿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믿는 어리석은 저런 것을 믿는다고 놀리고 아주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이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최후에 물 위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후의 소망을 기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어렵고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19절에 나오는 옥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옥이 지옥인지, 이 옥이 연옥인지, 이 옥이 감옥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해석하고 연옥이라고 해석하고 또는 감옥이라고 해석하고 또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있는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 영들을 구원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덤에 계셨는데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어디 계셨겠는가 말이죠.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 관해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물속에 멸망한 불순종하는 영들, 그야말로 불순종하는 영들이고 이들이 지옥에 있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하는 해석인데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엔 구원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80평생 아니면 90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거나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는데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풍요하게 살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밖에서 상처가 나도 치료할 약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저 손에 물 몇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도저히 올 수가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도와주고 싶어도 물 한 방울도 옮겨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영생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합니다. 지금 구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가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지금 천국 못 가면 죽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못 가면 죽어서 지옥이 영원히 지옥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권면하고 지금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영생 받을 때입니다.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해석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역시 이 옥을 지옥이라고 보는데 장소는 똑같은데 선포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내려가서 그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는데 지옥에 간 영혼은 두 번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지옥의 영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복음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들을 때도 그럴 수 있겠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것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옥에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던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죽으시자마자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낙원에 가시는 것이지 지옥에 가시지 않는 것이 가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옥에 가서 굳이 선포하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슬픈 일이지만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바로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낙심 모든 고통이 사라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해석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19절, 20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면서 영으로 그렇게 활동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